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회 오영신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찮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몇년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학생 형제 한 명이 한국을 갔다 와서 선물을 주더라고요. 무슨 선물인가 했는데 귤을 주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산 귤이라고. 근데 귤 이름이 한라봉이라는 겁니다. 저는 한라산만 들어봤지 한라봉은 또 처음 들어봤거든요. 한라봉 이 귤이 그렇게 맛있고 또 비싸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주더라고요. 비싼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를 먹었는데 맛은 엄청 있더라고요. 맛은 있는데 하나라서 이거 뭐 나눠 먹고 하다 보니까 가족, 우리 저희 가족만 해도 다섯 명인데. 아, 한라봉이라는 게 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아, 이게 비싼 것이구나. 얼마 전에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가 한라봉에 이 문제가 있는 걸 기사를 한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한라봉이 원래 이제 귤나무를 원목은 탱자입니다. 탱자나무 위에다가 이 귤나무를 접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라봉이라는 보통 귤과 다른 이제 훨씬 더 크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이제 한라봉 귤이 열렸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너무 탐스럽게 익고 맛있게 또 많이 열매가 익어서 비싼 값에 팔렸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열매 수가 확 줄어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당도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농민들이, 한라봉을 재배한 농민들이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그릇만 더 주는 거죠. 더잘 크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왜 그럴까? 도대체 왜이 한라봉이 갑자기 열매가 줄어들고 또 당도가 떨어지고 왜 그럴까 하고 조사를 했는데 이제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사에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정확한 이제 답이 나왔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탱자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원목이죠. 이 탱자나무 위에다가 이제 이 귤나무를 접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귤나무가 한라봉이라는 탐스럽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거예요. 비싼 값에 팔리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귤나무가 여러분 이 귤은 뿌리의 진액을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탱자나무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들여서 이제 열매를 맺었단 말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귤나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뿌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귤나무가 자기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 탱자나무 원목이죠. 탱자나무에 뿌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뿌리가 두 개가 된 겁니다. 하나는 탱자나무고요. 하나는 또 자기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두 군데서 물을 빨아들이고 이두 뿌리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였기 때문에 한라봉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혹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해결 방법이 뭐냐 하니까 첫 번째 해결 방법은 이 귤나무의 뿌리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걸 자근이라 그래요. 자근. 이제 스스로 뿌리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 자근을 다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흙이 많이 덮여가지고요. 원뿌리가 가려져 있대요. 그래서 땅에 흙을 파가지고 원뿌리가 땅에서 솟아오르도록. 그러니까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아, 저게 뿌리구나. 이걸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라봉이 다시 열매를 많이 맺기 시작하고 이 한라봉 나무가 다시 당도도 너무 달아지고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시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야, 어떻게 나무도 인간하고 속성이 너무 똑같은 겁니다. 이 귤나무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비싼 열매를 맺으니까 뭘 보여주고 싶습니까? 열매를 마치 내가 맺은 것처럼. 예, 귤이나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처럼 은근슬쩍 이제 자기 뿌리를 내려가지고요. 나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은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 이 귤나무가 열매를 맺었나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당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잘라내야 됩니다. 자근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귤나무의 뿌리 이것으로 영양분을 빨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두 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귤나무의 뿌리를 다 잘라내 버리고 그 다음에 원목 밑에 있는 이 탱자나무 지금까지 이 원목에서 오는 뿌리로 열매를 맺은 것 아닙니까?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거잖아요. 이것이 드러나게 땅을 파가지고요. 누가 봐도 훤히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나무가 이제 새롭게 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믿음을 어떻게 가집니까? 예, 믿음은 여러분, 절대 스스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너무너무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못 만들어내는 게 없죠? 그렇죠? 요즘엔 자동차도 여러분, 무인 자동차 타보셨습니까? 무인 자동차도 이제 다니고 있고요. 또 운전사가 우리가 운전석에 타가지고 운전 안 해도 차가 알아서 다 갑니다. 이제 그런 자동차도 나옵니다. 이제 세상이 너무너무 발전하고 발달하고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했는데 사람들이 못 만들어내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인간이 할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생명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 봤습니까?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동물, 식물, 물고기, 그렇죠? 또 인간, 조류.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십, 수백만 종의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한 하지만 어느 생명 하나라도 인간이 생명을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예, 작은 풀잎 하나도 인간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짜는 만들 수가 있죠. 풀잎처럼 보이도록, 꽃처럼 보이도록. 그래서 요즘은 조화인지 생화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물방울까지도 그 꽃잎에다가 붙여놓고 하니까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이게 조화인지 생화인지 구분이 안 가서 만져봐도 잘 구분 안갈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생명은요, 생명으로부터 전달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의 생명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예,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부모님을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을 본 적이 없지만, 저희 부모님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예, 제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바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앞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 믿음이 없으면 절대 믿음으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르는 세계가 없다는 거죠. 유럽에 지난 한 해, 2020년 한 해, 참 많은 CLF 목사님들을 저희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CLF 목사님들이 한해 동안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외부 활동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그런 게 어려워지면서 인터넷으로 저희 선교회에서 CLF, 또 대전도 집회, 뭐 부활절 예배, 인터넷으로 하면서 저 유럽에서도 이 줌으로 하면서 유럽의 많은 목사님들과 연결이 되었고요. 이분들이 한해 동안 저희 선교회를 참 많이 접하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도 듣고요. 이분들과 제가 한해 동안 참 사귐도 많이 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12월이죠. 12월 달에 또 이분들하고 다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한해 동안 이제 고마웠습니다. 인사도 하고요. 내년에 또 우리가 더 가깝게 힘있게 복음으로 나갑시다 하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CLF에 와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다 좋은데, 너무 구원 이야기만 많이 하는 것 같다. 좀 다른 이야기 해주면 좋겠다. 죄사함, 우리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지, 이야기만 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분 눈치에 보니까, 말하는 눈치를 보니까, 혹시 그 선교회는 죄사함밖에 모르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거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박욱수 목사님이 전체적으로 시간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복음을 먼저 전하십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 안에 이제 들어보면, 여러분, 복음만 전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이 믿음의 삶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르틴 루터 마음에 큰 변화를 입게 되었고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다음에 살아가야 하는 삶이 무엇이냐 하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믿음은 앞선 믿음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을 배우려면요 내 앞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경험하고 믿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스스로 노력하고 애를 쓰고 발부둥 친다고 해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요. 이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제가 그분한테 제가 어떻게 믿음을 배웠는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성교학교 있을 때였는데 제 나이가 이제 그때 25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성교학교 나온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나이도 이제 저도 이제 한 50살쯤 됐습니다. 성교학교 있을 때인데 제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요. 근데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큰 근심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 마음에 뭐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정말 성경이 사실이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막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교회 잘 다녀놓고 있잖아요. 갑자기 어려움 하나를 만나니까 오만 불신들이, 어두운 마음들이,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참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앉아있는데 어느 날 새벽인데 박 목사님이 저 곁에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신 거예요. 이제 근심에 빠져있는 제자를 보신 거죠.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오영재 이리 와봐라. 예, 목사님 하고 이제 달려갔죠. 첫마디가 뭐였냐면 저한테 자네 하나님을 찬양해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주일학교 때부터 이제 찬양을 했잖아요. 여러분 찬양은 언제 합니까? 예, 내 마음이 기쁠 때, 그렇죠? 감사할 때,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기쁘고 감사할 때 찬양을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제 마음 속에는 기쁜 마음 눈꽃만큼도 없고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아니고요. 내 마음에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 진짜 눈꽃만큼도 없는데, 목사님 누구보다 내 형편을 잘 아시면서,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네 하나님을 찬양하게 그러는 겁니다. 제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은 알겠는데, 예? 하고 이제 어리둥절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때 목사님이 자네 성경을 읽어봐라. 시편 누가 지었냐? 그건 알죠? 아, 예, 시편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래,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시편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적은 게 이제 시편이거든요. 야, 너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찬양한 줄 아냐?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해주시고 왕궁에서 편안하게 거하고 예, 일이 잘 되어질 때 시편을 지은 게 아니야.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또 대적에게 쫓길 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했을 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정말 기가 막힌 운동이 빠졌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사망과 다윗 사이가 불과 몇 걸음 안 되는 이런 형편이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 하시면서 목사님이 이제 그냥 그 말만 하시고 가신 거예요. 목사님 가시고 난 뒤에 제가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성경을 펴가지고 시편을 펴서 한번 읽어보니까 야 진짜 다윗은 저는 시편을 여러 번 읽어보고 했지만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그냥 다윗이 기쁘고 감사해서 막 수군과 비파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생각을 했지. 한 번도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죽음을 바로 앞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날 제 마음에 처음으로 다윗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도 몰랐고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형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지? 저는 작은 문제 하나 있는데도 찬양이 뭡니까? 마음에서 근심, 염려, 장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막 의심, 어두운 마음들만 내 속에 무겁고 어둡고 불안한 마음들만 막 올라오는데 여러분, 다윗이 당한 어려움과 문제들은 제가 당한 것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큰 문제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다가 제가 답을 찾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하고 다윗하고 차이가 이것이었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머리에 발려진 이 기름, 하나님이 부으신 이 약속, 예,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 약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신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어. 내게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가 왕이 된다고 약속하셨어. 지금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군사들이 나를 쫓아오고 또 많은 대적이 나를 둘러치고 있을지라도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 분명히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형편에서 이 문제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 내실 거야.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줄 것을 믿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문제 속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문제에서 건져내실 텐데, 내가 건짐받고 난 뒤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래,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건데, 내가 건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형편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형편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이 형편 속에서 마음이 벗어나는 겁니다. 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제가 아, 내가 다윗과 다르구나. 그 사실이 좀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야, 나도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방법으로 뭐 해봐도 안 되니까 그래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한번 해보자. 나도 다윗처럼 찬양해보자. 목사님 저에게 형제 오형제 하나님을 찬양해라. 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목사님은 그때 믿음 없는 저를 책망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공개 석상에서 막 책망하고 꾸짖으셨어요. 꾸짖고 책망도 하셨지만 목사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저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좀 달라지면 변화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에게 안타까우시니까 믿음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뭐 그때 25살이니까 25년 교회를 다녔죠. 어릴 때부터 25년 교회를 다녔지만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은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를 못 만나 평생 내가 성경 아는 것이 믿음인 줄로 알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 좀 하고 교회 뭐 따라가고 좀 이렇게 하면 그걸 믿음인 줄로 생각하고 평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저에게 진짜 이 믿음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어요. 형편을 바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이 말씀을 따라서 네가 움직여라. 그래서 토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전 한밭교회에 있었는데 교회 청년들 몇 명한테 제가 이야기해서 나 좀 따라가자. 한 5명을 데리고 간 것 같아요. 대전에 그때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 대전역이었는데 차에 이제 기타 하나 싣고 대전역에 가가지고 차를 파킹하고 이제 광장에 사람들이 저녁에 많이 다니는데 앞에서 일렬로 서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주일학교 찬송부터. 저는 사람이 진짜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제 성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원래 제 성품은 진짜 지금도 그래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거 특히 남들 앞에 서서 노래 부르는 거 초등학교 때 한 명씩 나가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 음악 시험이었습니다. 반 학생들 한 명씩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이제 제 차례가 다가오는데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떨려서 못하겠는 겁니다. 근데 이제 차례가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나가서 했죠.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래를 마치고 들어왔는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너 염소 뛰냐? 그러더라고요. 노래할 때 매 하면서 얼마나 떨리는지 목소리가 매 하면서 이래. 정말 사람들 앞에 서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데 그래 목사님 시킨 대로 한번 해보자.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형편은 그대로지만 하나님이 도울 것을 믿고 한번 찬양을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 시간 정도 찬양을 했어요. 진짜 사람들 앞에서. 속으로 하나님 보세요. 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울 거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제 인생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뭐 평생 교회를 다녔죠. 제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내 곁에 다가오시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다가오셔서 저를 도우시고 이 문제를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걸 봤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교학교에서 이제 파송을 받게, 결혼도 하게 되었고요. 지금의 아내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파송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한 25년 정도 이래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선교학교 때그 짧은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참 저는 그 목사님의 짧은 교제를 통해서, 아,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맛을 조금 느낀 거예요. 제가 뭐 믿음에 대해서 잘 알거나 다 깨달은 건 아니지만, 아, 믿음이라는 것은 형편과 상관없는 거구나. 아, 형편이 안 바뀌어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사역을 하면서 그 뒤로 25년 동안 저도 참 잘못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요.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안 되죠. 어떤 거는 되지만 어떤 거는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에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목사님, 말씀을 믿으라고 하셨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참 신기한 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당했던 모든 문제나 어려움에 대한 모든 답이 성경 안에 또다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모든 답이 성경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답을 찾은 순간은 그때부터는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이걸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도 어려움 많이 당해봤고 문제를 많이 겪어봤지만 모든 어려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그래 담대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담대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타고난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걸 보면 볼수록 마음에 담대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저만 담대합니까? 아, 저는 진짜 성격은, 제 인간의 성격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정말 약한 성격입니다. 근데 모든 일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니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걱정과 근심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아, 정말 주님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실까? 어떻게 도우실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그 문제들을 맡아서 해결하시고 도우시고요. 제가 이제 유럽에 와서 이제 한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독일에서 이제 유럽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한 10년 선교를 하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 왔는데, 10년 전에 왔습니다. 2011년 2월 달이니까 거의 뭐 이제 꼭 10년이 됐죠. 올해가 2021년이니까요. 독일에 와서 있으면서 10년을 살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또 유럽이 선교하기가 뭐 쉬운 곳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 마음에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 드니까, 아, 주님 이거 해결하시겠다, 도우시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에 이제 큰 어려움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제 마음에 이제 큰 어려움이 뭐였냐 하면, 독일에서 이제 우리가 해마다 월드 캠프를 하는데 바우크스 목사님이 오시면 유럽에서 캠프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독일에서 합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캠프를 하면 월드 캠프를 하면 이제 우리가 물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이제 캠프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막 대학교로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막 많은 걸 해봤어요. 막 코리아 캠프도 해보고 막 대학교에서 홍보도 하고 막 이런저런 많은 방법을 써봤는데 진짜 사람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사람을 모으는 게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 사역자들과의 이 갈등이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 이미 유럽에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유럽에 이제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 사역자들이 한 20명 정도 있는데요. 사역자들하고 이제 마음이 잘안 맞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부분이 제일 컸냐 하면 이렇게 이제 캠프를 하고 우리가 물질을 많이 드리고 이런 걸 하고 나면 뭔가 좀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좀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원하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게 발전이 안 되고 역사가 안 일어나고 열매들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역자들이 자꾸 이제 이 모든 핑계가 이제 독일이다. 독일의 사역자. 또 제가 독일에 있으니까 독일에 있는 목회자들이 문제다. 그리고 또 오영신 목사가 캠프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제 이런 마음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역자들도 마음을 쏟아서 함께하고 물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와서 홍보도 같이 하고 했는데 이게 쉽게 안 된단 말입니다.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잘하고 싶은데 이게 잘안 되는 거죠. 뭐 누가 뭐잘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를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해마다 이제 캠프를 하는 것 같은데 원하는 만큼의 역사와 열매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주변에 이제 사역자, 동역자들이 불평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유럽이 이제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이제 독일파. 예, 제가 속해 있는 독일파고 하나는 독일 바깥쪽. 예. 독일 외에 다른 국가들 한 팀. 예, 또 저희 독일 팀한 팀. 이래가지고 캠프보다 저는 뭐가 어렵냐?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역자들의 힘을 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함께 해주지 아니하고 믿어주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앞에서는 또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저 앞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제가 없는 데서 뒤에서 불평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걸 또 제가 다 듣는 거죠. 아,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오 목사님이 뭐 이거는 잘 못하고 있고 오영신 목사가 이거는 또 틀린 말이 없어요. 들어보면 또 구구절절 옳아요. 근데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점점점점 이제 나눠진 거예요. 이제 최고조로 달할 때가 2년 전이었습니다. 세계대회를 나왔어요, 제가. 세계대회를 나와가지고 나와서 이제 며칠 안 됐는데 박우수 목사님이 차를 타고 그날 이제 전주하고 또 통영에 스바보드나 전주에서 이제 댄스 페스티벌 하시고요. 통영에 스바보드나 가시는데 함께 갈 사람이 필요하다고 어떻게 제가 뽑힌 겁니다. 한국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차 타고 목사님 앞에서 운전하시고요. 제가 이제 목사님 뒤에 앉은 겁니다. 목사님이 운전하시고 젊은 저는 이제 뒤에 타고 있고 가면서 차를 타고 하면서 목사님께 이제 유럽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목사님, 사실 제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사역자와의 갈등 이걸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가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점점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함께 되고, 합쳐져 갈줄 알았는데, 목사님 시간이 가도 우리 마음이 더욱더 나뉘어져 가는 것 같고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목사님께 제 솔직한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운전하시다 말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지막하게. 하나님이 유럽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다.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제가 나지막하게 하셨으니까 잘못 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유럽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다. 지금 유럽 교회가 이거 흩어지는 것 같고, 제가 볼때 이거 뭐 뿔뿔이 흩어지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유럽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다. 제가 예 목사님? 다시 물었어요. 제가 잘못 들었는 줄 알고. 예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 다시 한번 이야기해. 하나님이 유럽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다. 예 하고 이제 그날 목사님이 저에게 두번 무슨 이야기를 해주셨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은 거예요. 길을 잃었지만 아들이 아버지가 가자는 대로 동쪽을 향해서 계속 가는데, 어느 날 아침에 무덤을 본 겁니다. 무덤을 보는 순간 아들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왔죠. 아버지, 이제는 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갈수 없습니다. 아들의 마음에는 이제 끝이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왜 그러냐? 아버지, 저기 보세요. 저 무덤 보세요.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길을 잃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결국 저기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버지, 우리도 끝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아, 야, 이제 우리 살았다. 그래, 네 말대로 저 사람들이 길을 잃어서 죽었다고 하자. 근데 자기가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죽고 자기가 묻었냐? 누군가 묻어준 사람이 있다는 말이야. 그 말은 이 근처에 사람이 산다는 거야. 마을이 있다는 거야. 우린 지금까지 동쪽으로, 해가 뜨는 쪽으로 정확하게 걸어왔어. 아버지도 여러 번 길을 잃어봐서 알아. 이 동쪽으로 정확하게 가면 반드시 마을이 나와. 아들아, 이제 살았어.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거죠. 다시 아들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조금 더 걸어갔을 때 마을이 나와서 다시 살았다는 이야기. 그날 두 번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에는, 야, 유럽 교회가 사역자들이 갈수록 흩어져 가는 것 같고, 마음이 뭉쳐지지 않은 것 같은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유럽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다. 그의 월드캠프를 한국에서 마치고 다시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8월 달인데, 독일 수양회를 하는데, 한 선교사 한 명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 목사님, 목사님하고 교제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온 거예요. 수양회 기간 동안 틈나는 대로 이분하고 이제 함께 좀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이분이 이제 마음을 열고 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이런저런 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 목사님,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를요? 오 목사님, 믿음 빼고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오 목사님, 캠프 힘들죠? 유럽에서 캠프하는 게 힘들죠? 예, 자기가 볼때 너무 내가 힘들어 보이더라는 겁니다. 힘들어 하는 걸 봤대요. 제가, 아니, 목사님, 심홍섭 전도사님 이야기 모릅니까? 박옥수 목사님이 심홍석 전도사님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술을 마셨습니다. 형제, 온전해, 안 온전해?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펴놓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형제, 온전해, 안 온전해? 아이, 목사님, 내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 말씀은 온전하지요. 그럼 형제 온전해, 안 온전해? 아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운전합니까? 말씀은 뭐라고 해?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예, 귀가 따갑도록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박 목사님이 이분하고 심홍섭 전도사님하고 교제를 하시고, 결국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술 한잔 마셨어. 그래, 마실 수 있어. 근데 그 술잔 딱 내려놓고, 그래도 나는 온전해. 형제, 이게 믿음이야.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지금 심홍섭 전도사님이 사역자가 돼, 술도 끊고 사역자가 되어서 너무 복되게 살고 계시잖아요. 내가 그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우리가 박 목사님한테 뭘 배웠습니까? 술 한잔 마실 수 있습니다. 내려놓고, 그래도 나는 온전해. 예수님의 피가 나를 온전하게 했어. 선교사님, 이거 믿음 아닙니까? 뭐, 박 목사님, 우리에게 이거 가르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캠프에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사람들이 안 와서, 예, 구원 안 받을 때도 있고, 투자한 만큼 역사를 못 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캠프를 하고, 딱이 캠프의 잔을 내려놓고, 우리 캠프는 온전해. 아멘. 유로캠프 온전해. 왜요? 여러분, 이 캠프, 유로캠프가 어떻게 유로캠프입니까? 박욱수 목사님의 캠프고, 기쁜 소식 선교의 캠프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캠프인데, 여러분, 우리 캠프가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캠프는 온전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선교사님, 우리가 박 목사님께 뭘 배웠습니까? 나중에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제하고 이야기하고 뒤통수를 망치로 한대 맞은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오영신 목사하고 나하고 차이점이구나. 나도 박욱수 목사님께 심홍섭 전도사님 이야기 수없이 들었고 설교 시간에 써먹고 했지 한 번도 그 심홍섭 전도사님 이야기를 믿어본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캠프가 온전하다고 믿어본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영신 목사는 아 그냥 말씀대로 믿는구나. 여기에서 이분이 마음이 팍 깨져버린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한 게 이분이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가 보여진 거예요. 아, 나는 목사지만, 선교사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관념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 믿은 사람은 아니구나. 그래서 한 번도 캠프를 하고 자기는 온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 캠프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오영신 목사가 문제야. 우리 캠프는 이게 문제야. 늘 문제를 분석하고, 예? 문제를 파악해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근데 그날, 믿지 않는 자기를 발견하면서요. 마음이 한번 팍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저하고 마음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분이 마음을 같이, 이 선교사님 마음을 같이 하면서요. 또 다른 선교사님들도 마음을 같이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유럽에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태복음 18장 읽었는데요. 15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하면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가 바로 뭐냐 하면 교회가 우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교회와 하나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교회에 속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무익한 내 자신. 야, 지금까지 내 옳은 생각, 소견, 내 지혜 따라갔지만 이게 무익하구나. 헛되구나.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고 이제는 내 생각을 듣는 게 아니고 권고해주는 형제의 말을 듣고요. 교회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우리를 얻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올해 2021년 들어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예,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는 겁니다. 마음을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혼자 하지 말고요.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와 마음을 합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와 마음을 합치는 것입니다. 나의 무익함을 발견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나의 못난 것을 깨닫고, 내 마음을 버리고 권고해주는 교회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합심입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땅에서 성도들이 교회와 연합하는 것이고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도 우리가 합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와 마음을 합치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사단은 알기 때문에, 예,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니까 사단은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교회와 합하지 못하도록, 예, 우리 마음을 교회와 합하지 못하도록 사용하는 게 뭡니까? 내 오름이라는 거예요. 내 오름을 사용하고 내 생각, 내가 보는 것,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옳다 싶으니까, 내가 본게 옳고 내 판단이 옳다 싶으니까 못 버리는 거죠. 못 버리고 교회와 합심하지 못하고,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한 번도 자기 마음을 버려보지 못하고 교회와 합심해 보지 못하니까, 그를 통해서 교회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다가 끝난단 말입니다. 작년 한해 정말 하나님이 유럽에 참 많은 일을 하는 걸 봤습니다. 참 너무 신기했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참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이 목회자들이 박 목사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냐? 야, 아직도 이런 모임이 있냐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고, 참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감사한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한 분이 헝가리에 사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 목사님, 한해 동안 자기가 우리 줌에 들어와서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 모임을 본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을 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 하면, 첫 번째, 자기가 줌에 들어왔을 때 너무 놀랍더라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 행사가 너무 정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막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별로 정확하게 딱 시간이 되면 다음 프로로 넘어가고, 진짜 그리고 또 줌에 참석하는 사람도 다 앉아가지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딱 시간별로 이래 딱딱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일단은 질서가 너무 보기에 좋았다.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 그리고 간증들, 그리고 합창단 음악. 그러면서 저에게 뭘 부탁하냐면, 오 목사님, 유럽에도 이 기쁜 소식 선교회를 좀, 이 교회 분위기를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유럽에 이 교회가 필요합니다. 왜요? 유럽은 목사들하고 성도들하고 친해요. 가깝죠? 서로 이름 부르고 가깝게 지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합시다. 여러분, 이런 걸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 의견 일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의견 일치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도 제대로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딱 들어와 보니까 뭘 느끼냐 하면, 야, 이 교회는 박옥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사역자들이 딱 뭉쳐 있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박 목사님을 중심으로 선교사들이 딱 뭉쳐서 한 방향으로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방향이 다른 게 아니라 온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오 목사님, 유럽의 교회에 이 기쁜 소식 선교의 문화가 필요합니다. 이걸 좀 퍼뜨려 주십시오. 정말 우리 교회가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뭐 유럽뿐만 아니겠죠. 전 세계 하나님이 2020년 한해 동안 당신의 종을 세우시고 드러내시고 또 우리 선교회를 드러내시고요. 참 소망이 뭐냐 하면 유럽이 교회가 타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에서 떠나서 무신론자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타락해 가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더욱 빛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 선교회를 와서 보는 사람들마다 우리 선교회에서 뭔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교회와 마음을 합치는 겁니다. 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교회와 마음을 합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될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마음을 합치게 될 때, 또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이 제 인생을 너무 놀랍게 움직이고 이끌어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교회와 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믿음의 세계 안에 또 교회와 마음이 하나가 되는 세계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올한해 교회와 함께 더욱 힘있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